그때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10편 말씀 이렇게 듣고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하셨으면 한복들을 같이 공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음질을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자의 모든 자와 지친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0편 57편입니다. 10편 57편. 57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를 은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갈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나신 하나님께 부르시며 그가 하늘에서 보낸 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걸음을 마려고 주님을 준비하시더니 내 영혼이 건강하다. 주님의 영혼을 굉장히 쌓으며 저희들 중에 빠집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깨울지어다. 비파와 수금을 깨울지어다. 내가 새롭을 깨우리로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거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잘 못하는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거 저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잘 안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알아서 잘하는 사람처럼 인식이 됩니다. 그럼 도움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는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도 않고 혼자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건 성격일까요? 이건 생각입니다. 도움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세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주체적으로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실패했다라는 감정을 들게 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안 했다든가 내가 제대로 안 했다든가 혹은 내가 무능해서 도움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날 불편하고 실망스럽게 합니다. 도움을 청한다는 건 내가 뭔가 잘 못했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도움 청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두 번째, 도움을 청하는 게 도움을 받는 것이 불편한 첫 번째는 무능한 이유라면, 도움을 받는 것이 불편한 두 번째 이유는 피해를 준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지. 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면 누구나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불편해진다는 건 참 유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 누군가 내가 불편하게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거기 도움이라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기 도움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언젠가 이걸 돌려줘야 합니다. 대출 같은 게 있는 것이지 도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았으면 언젠가 나도 그렇게 돌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돌보지 않고 도움을 계속 받는 입장이라면, 아, 그 사람이 나에게서 일정 부분은 주도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유를 팔아 도움을 산다고 할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좀 권위적으로 대하기도 하고요. 내 인생에서 어떤 의사결정에 자기의 의견들을 마음대로 내놓기도 하고요. 뭔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다면 그 부분에서 그 사람이 묶여버리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수함의 도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좀 더 무능하다는 뜻이고, 돈을 받는다는 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는 뜻이고 돈을 받는다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묶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좀 덜 잘 되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일했고요. 감사하게도 개척이란 걸 해서 처음부터까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직업이야. 그래서 7년 동안 배운 것 같습니다. 도움 받는 게 무엇인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좀 배워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저에게 그렇게 익숙한 것은 아닙니다. 이 생각은 여러분 변주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 내가 무능한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묶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도 그 사람이 무능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도움을 받았으니 일정 부분 내 의견과 기분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나에게 도움이라는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건 그 사람이 뭔가 미숙하고 좀 무능한 사람이라는 뜻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좀 피해를 주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도움을 받았으니 일정 부분은 좀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기분을 살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이건 또 어떻게 변주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 변주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왠지 내 무능하고 내가 똑바로 해냈어야 되는데 못했고 좀 죄송스럽고 그렇지? 하나님을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 자체가 아 죄송해요 제가 알아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기분 하나님이 나에게 믿고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이걸 다시 들고 오다니 죄송하다 뭐 이런 기분 마치 직장 상사가 나를 믿고 프로젝트를 맡겨줬어요. 내가 싹 처리했어야 되는데 내가 매번 그걸 들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저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봐서 나를 시켰던 사람이 아, 이 사람 생각보다 별로네 라고 생각할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무능하게 느껴져서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할 때에도 자꾸 이번만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죄송한데 한 번만 제가 다시는 뭐 이런 식으로 도움을 청하는 게 하나님께 좋아하시지 않을 거고 두 번째,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불편하게 하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또 도와줬는데 또 도와달라고 하니? 또 도와달라고 하니? 마치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여러 번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도와달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되게 민망하고 죄송한 것처럼 생각되게 돼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위험한 것인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다간 잘못 내가 그 도움을 받았다가 대출처럼 그래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내가 널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나 일정 부분을 묶어버릴 것 같은 긴장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움을 받는 게 정말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도움 잘못 받았다가 나중에 나한테 뭐 뭘 포기하라고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잘 안 하게 됩니다. 도와달라고 해도 건강한 태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영향을 줄까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내가 하나님을 도와줄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데. 그렇죠? 하나님 정말 우리 도움 필요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일은 다 사람이 하는 건데 하나님 참 우리 도움 필요하신데 하나님 도울 마음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움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나는 고립됩니다. 고립돼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시간을 지낼수록 고립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난 누구에게 도와달라고도 안 하고 누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싫고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도 안 하고 하나님을 도와줄 마음도 없고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고 네 인생도 네가 알아서 살고 하나님도 하나님 인생 알아서 살고 내 각자 좀 잘하자 라는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들을 고립시키는 그러면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우리는 열매로 아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로 아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단추를 다시 끼셔야 합니다. 인간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것이라는 생각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난 내가 내 인생을 내 손으로 틀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생각부터 고치셔야 돼요. 거기부터 잘못했어요. 왜요? 인간은 호랑이가 아니라 사자예요. 인간은 단독 생존하지 않고 군집 생존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기본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내 존재 방식을 인정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부대끼게 만들고 내가 도움을 받았어도 그 도움을 안 받았다는 듯이 생각하고 내가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첫 단추를 다시 깊죠. 우리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존재로 살아갈 때 성숙한 존재가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잘 받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잘 주는 사람이 될 때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누구도 돕지 않고 살아간다고 얘기할 때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잘 주는 사람, 도움을 잘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성숙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잘못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도움을 줬으니 네 일정분 내가 틀어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도움을 받았어도 나중에 배은망덕하게 굽니다. 왜요? 답답했으니까. 얽매여 있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줬잖아.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줬잖아. 그럼 너도 나한테 이 정도 해야지. 이건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게 아니에요. 판 거죠. 산 거죠.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도 성숙이 필요해요. 도움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내 이해관계만 생각하고 우리가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인데 내 이해관계만 생각하고 내가 힘들잖아. 내가 더 어렵잖아. 니네는 살만하잖아. 그러니까 날 도와야지. 그것도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때때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기꺼이 도로 호의를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에게나 도움을 구걸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도움을 받는다는 건 나를 기꺼이 들을 호의와 진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미안한 일이 아니에요. 돈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의견이나 그 사람의 감정에 묶이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나도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나도 내 마음에 진심일 때 그들을 도우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도왔던 것만큼 나도 이 사람을 꼭 돕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균등하게 하면 그건 도움이 아니죠. 거래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큰 도움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에게 큰 도움을 받지만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난 또 누군가한테 큰 도움을 주고 그대로 나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총량으로서 도움을 주고받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에 묶이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내가 약할 땐 받다가 나중에 성숙해지면 도움을 안 받는다?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는 부모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초등학교 됐으니까 좀 내가 알아서 하고 중학교 됐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고 대학생들 갔으면 내가 완전 알아서 하고 이제 돈이 상관없이 산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고 내가 자녀라고 할 때는 나를 한 15년 정도만 돌봐주면 그 다음부터 내 인생 알아서 할까 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중학교 어린아이. 평생 중학교 어린아이. 그럼 평생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러니까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존재 방식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를 돕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돕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를 돕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도움 필요 없는 시점이 되면 섭섭하실 거예요. 하지만 시원 섭섭하실 거예요. 우리는 돕는 게 피곤하기도 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만 갖고 우리를 돕으세요. 우리를 돕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사하게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나한테 관계하자. 하나님 그렇게 미성숙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나 어려울 때 돈 멋춤 쥐어주고 내 인생 멱살 잡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고리대금 업자들고 제일금융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날 도와줬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은 도움을 끝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나랑 나누시고 어떠한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나랑 의논하시는 분이시지 내가 너 도와줬잖아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멱살 잡힐까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죠. 하나님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걸 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여러분 얼마나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도와달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되게 민망해가지고 내가 아, 난 이런 기복주의자는 아닌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의견도 좀 필요하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 관계적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러고 있진 않으십니까? 내가 뭔가 그거보다는 좀 성숙해서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 하나님 아 정말 이 문제 내가 꼭 해결돼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 근데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런 부탁드리는 거 정말 저도 민망하고 하나님도 진짜 꺼내기 싫으시죠? 이렇게 혹시 하진 않으세요? 그럼 이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이번 한 번만 내가 다시는 안 올게. 내가 다시는 안 올게.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내 멱살을 원하시는 분인 거죠.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응?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성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거래 틀고 얼마 내가 얼마 줄 테니까 해줘 이런 식으로 되시는 분이야. 하나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얼마나 미숙한 존재야. 여러분 사람도 그런 존재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입니까? 참 하나님 그런 존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걸 기뻐하시고 내가 그 도움을 받아 나아지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에요. 그 도움을 받아 내 마음과 내 관계와 내 삶이 나아지는 것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정말 미성숙한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누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 사람한테 뭐 엄청나게 이게 보상받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냥 내 도움으로 얘가 좋아졌으면 그것 자체의 기쁨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아, 잘 됐다. 잘 됐다. 아 진짜 다행이다. 하나님 우리한테 이러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각을 갖고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여러분 오늘 다윗 얘기를 할 거예요. 얼마 전에 다윗도 골리앗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정말 잘 나갔죠. 그렇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다윗이 뭐였어요?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그 당시 양치기면요 굉장히 아래 등급의 직장이었어요. 비정규직이었고요. 아르바이트였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로 이렇게 사회에서 조명받은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골리앗 사건 하나로 어떻게 했어요? 전쟁 영웅이 됐죠.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 영웅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그 당시에 전쟁 영웅은요 지금 되게 유명한 사회적인 명사, 뭐 손석희 같은 분. 거기에다가 연예인, 되게 잘 나가는 연예인. 그쵸? 그리고 스포츠 스타. 이걸 다 합쳐놓는 게 그 당시 전쟁 영웅이에요. 왜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기 있는 존재가 따로 없었거든. 가수 따로 있고 뭐 이게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하게 와 하는 게 전쟁 영웅이었어요. 왜요? 그 사람이 날 살려줬잖아. 그 사람이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날 살려줬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젊어. 그 사람이 잘생겼어. 그 사람이 음악의 조예가 깊어. 음악. 조예가 깊어. 저는 유연히 피아노 칠 때 보셨잖아요. 보시는데. 미안해요. 수경이 드럼 칠 때는 잘 못 봤어요. 역시 내가 인류의 정면이라고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젊고 잘생긴 전쟁 영웅. 사업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다윗이 상상이에요. 다윗이 기분이 어땠을지. 완전 확 자기 양치기였는데 확 떴는데 누구도 내 팬이래. 사울 딸도 내 팬이래. 공주가 나 한번 만나보고 싶어해요. 공주가 나를 연모한대. 사람 인생 하루아침에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어떻게 돼요? 일이 무지하게 잘 돼요. 전투만 나가면 이겨요. 여러분 다들 용력이 탁월했다는 결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시즌에는요 나가면 이겨요. 어떻게 된 건지 해본 적도 없는데. 그렇죠? 다윗이 쭉 올라갔어요. 이렇게 하늘 높은지 모르고 다윗이 얼마나 구름이를 걷는 기분이겠어. 올라갔는데 너무 올라갔으면 사울이 경계하죠.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어떤 술술을 해요? 너 공주와 결혼하고 싶으면 네가 이런 미션을 풀어야 되라고 내죠. 근데 다윗이 그 미션을 풀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공주랑 결혼했어요. 이건 상상도 안 되시죠? 이건 공주랑 결혼했어요. 공주랑. 그거는 이 사람 신분이 그냥 전쟁용 정도가 아니라 그 계기로 완전 이제 왕의 사위예요. 이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말 무슨 이 바닥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쫙 그 사람이 신분이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한순간 사울이 어떻게 하죠? 사울이 얘를 죽이고 싶은데 이제는 더 이상 포장할 생각도 안 하기 시작하죠. 아, 이쁘게 포장해서 누명을 씌우려고 했는데 누명이 안 씌워지겠다. 그냥 죽이자 이렇게 결정해 버려요. 여러분 이런 무식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진짜 누구를 제거하려고 해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대충 포장지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포장지가 만들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내가 오늘 결정해서 쟤는 반역을 하기로 결심한 애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죽여. 재판도 없이.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도망갔어요. 그럼 상상이 돼요 이것도? 이건 또 상상이 돼요? 내 공주와 결혼해서 집에서 자고 있는데 공주가 그러는 거야. 빨리 도망가라고.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한다고. 뭔지 모르고 창문에서 뛰어내렸어요. 또 도망가요. 사무엘한테. 아니 사무엘님 어떻게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사무엘이 집에 오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말을 잘 해주진 않아요. 요나한테 가서 얘기해. 야 네 말은 잘 되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해봐. 내가 뭐가 잘못했냐. 내가 이게 누명이라면 벗기기라도 할 텐데 누명도 안 씌웠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나 어떤 반역 행위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한테 얘기 좀 해봐라. 요나단 얘기는 전혀 그럴 식도가 없어요. 또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잘한 게 뭐야. 그 당시에 내가 명예 명성 있잖아. 뭘로? 전쟁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용병생활 좀 해볼까? 어차피 이 나라에서는 죽게 생겼으니까. 또 블레셋 가서 용병생활 좀 해보려다가 거기서 죽게 생겼죠. 그래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서 사람이 이거 상상돼요. 미친놈 흉내를 내서 거기서 이래가지고 살려고 살려고 되게 별짓 다 한다 기분 들 때 되게 자존감 떨어지죠. 좀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살려고 이렇게까지 해나 이럴 때 되게 막 기분 안 좋잖아. 근데 그걸 극단을 하는 거죠.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남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죠. 그럼 상상해봐요. 별을 보고 누워있는 다리. 야, 진짜 꿈을 꾼 것 같았을 거야. 여러분 다윗은 노숙을 많이 했어요. 목동일 때 그쵸? 별을 보고 많이 잠들었을 거야. 내가 별을 보고 자는 목동상을 하다가 어느 날 그냥 밤새 갑자기 골리앗 사건이 터지고 막 그때 자기가 전쟁용이 되고 막 자기가 사위가 되고 막 쭉쭉쭉 해서 왕궁에 살고 막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삶을 살았는데 지금 갑자기 별을 보고 누워있어요. 똑같이 광야에서. 아니 꿈이었나 이게? 아, 내가 꿈을 꾼 건가? 무슨 일을 벌어진 거야 내 인생이? 내 목동일 때랑 달라진 건 뭐예요? 목동일 때는 그렇게 자고 집으로 돌아가면 됐지. 광야에 혼자 누워있는데 누가 날 봤으면 내가 죽어. 누가 날 봐서 사울 저기 있는데요? 아니 사울에게 다윗 저기 있는데 하면 내가 죽어. 오늘 하루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누가 멀리서라도 나를 봤으면 어떡하지? 아까 멀리서 누가 지나가서 내가 숨긴 했는데 날 봤을까? 내가 여기 있다는 소문들이 퍼져나가겠지? 여기까지 떨어져요. 거기가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 속에 숨어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동굴 탐험 같은 걸 생각해도 이게 상상이 잘 안 돼요. 굴에서 산다는 게 뭔지. 얼마 전까지 왕궁에 살았던 자가 굴에서 산다는 게 뭔지 그것도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인생이 날아가다가 주저앉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여기에 아둘람이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이 아둘람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다윗이 일단은 다윗이 아둘람까지 도망오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살려고 어찌어찌 바둥바둥 여기까지 왔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도망가는 그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됐어요? 전해졌죠. 그게 공식적으로 다윗을 어떻게 만듭니까? 사울 입장에선 반역자가 만들죠. 하지만 사울을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울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왕제가 되죠. 사울 입장에선 반역자라고 낙인을 찍은 것이 다윗에게는 혁명가가 되는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사무엘상에 보면 그 현 체제에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 그쵸? 환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있죠.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회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 환란당한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이 상에서 내가 무거운 짐만 내 어깨에 진 사람들, 무슨 뜻이에요? 현재의 사울 왕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이 사울이 만들어낸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기 싫은 사람들,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다른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몰려들기 시작해요. 다윗에게 찾아오기 시작하죠. 이건 여기서가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면서 어떤 생각으로 찾아왔을까요? 무조건 내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지 이렇게 찾아왔겠어요? 아니죠. 다윗을 보러 온 거예요. 어떤지, 얘가 내 인생을 걸만한 앤지, 얘한테 내 생명을 바쳐도 될지. 지금 세상이 얘를 죽이려고 쫓고 있는데 내가 그 옆에 서서 나 얘랑 같은 편이야 라고 말할 정도의 사랑인지 그걸 보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클라이막스예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보러 왔는데 그들이 누구를 봅니까? 그들이 누구를 봐요? 그들이 오늘 성경 구절 이 시는 다윗이 아돌람에서 쓴 시예요. 그들이 누구를 봐요? 새벽을 깨우려는 자를 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을 아세요? 새벽을 깨우려는 자. 새벽을 깨운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새벽을 깨운다는 뜻이. 지금은 자그마한 빛조차 없는 칠흑같은 밤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지금은 자그마한 빛도 없는 칠흑같은 밤이라는 뜻이에요. 아침이 아니에요. 아침을 깨운 게 아니에요.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블랙의 상태, 검은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 상태가. 나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깜깜한 상태가 내 상황이야. 난 한밤중이야. 난 2시 반이야. 아무것도 아니고 난 깊은 밤이야. 근데 난 어떻게 할 거야? 난 새벽을 깨울 거야. 난 가능성이 제로인데 난 일단 가능성을 만들어낼 거야. 그리고 그 가능성으로 아침을 만들어낼 거야. 여러분 다윗이 이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목숨을 건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 왕이 앉아있어요. 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아니 양치기 하다가 그냥 벼락스타처럼 쫙 전쟁용 돼서 왕의 사위까지 잠깐 됐다가 그냥 한복 히트 대박치는 사람처럼 갑자기 급전지차 추락해서 죽을 상황이어서 도망가고 지금 아무것도 없이 굴 속에 숨어있는 주제에 태도가 왕이야. 태도가. 왔는가야. 나랑 세상을 바꿔보겠는가. 난 새벽을 깨울 거다. 나와 같이 그 새벽을 깨우겠냐. 나와 같이 그 아침을 맞이하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찾아왔으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과 새벽을 깨우고 당신과 아침을 맞이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상상이 돼요? 여러분 사울의 왕국이에요. 다윗 옆에 서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 다윗을 보고 왜? 다윗은 거기서 새벽을 깨우는 자였습니까? 기가 막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정말 비인간적이지 않아요? 양치기였다가 벼락스타가 됐다가 하루아침에 처박혔으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 우리는 누군가 다윗을 보러 오면 도망갔을 것 같아. 쟤가 누군지 내가 알게 뭐야. 쟤가 날 보러 오는 건지 사울의 첩자인지 내가 이렇게 만나면 갑자기 피를 불어서 사람들 몰려올지 알게 뭐야. 내 생각에는 그러고 광야에 들어갔으면 200m, 300m 전방에서 사람 보이면 뛰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보러 왔던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쟤는 도망자지 반역자가 아니구나. 쟨 억울한 애지 대한 세력이 아니구나. 내가 이 멀리서 제 뒷모습을 본 걸로 볼 건 다 봤다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 400명 중에 누구라도 담임 옆에 남았겠습니까? 미쳤다고? 우린 이랬을 것 같아. 나는. 난 그 상황이면 사람 그림자도 무서워가지고, 진짜 무슨 옛날에 무인도에 갇힌 어떤 사람 영화처럼, 캐스터웨이인가요? 그런 영화처럼, 진짜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수염 기르고, 대구공이랑 얘기하면서 아무도 안 만나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 사람 피해가면서. 근데 얘가 뭐하고 있어요? 400명이 찾아오는데 한 명 한 명 맞지? 맞는가? 나랑 같이 세상을 바꿔보겠는가? 나랑 같이 새벽을, 난 새벽을 깨우겠다. 나랑 같이 새벽을 깨우겠는가? 나랑 같이 아침을 마신다. 이 사람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왜 이 사람 이렇게 삽니까? 그 비밀이 어디예요? 10편, 57편. 여러분, 이 다윗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아둘람굴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 아둘람굴이 이게 삼국지로 하면 도원결이가 되는 거예요. 도망온 굴 속인데 삼국지로 하면 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바에서 술 처먹다가 우리 셋이 세상 한번 바꿔보자고 총나라가 생긴 거잖아요. 다윗 왕국이 여기서 출발해요.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본격적으로 뭐가 돼요? 왕이 됩니다. 이 세력들이 그 정부를 구성해요.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군대 장관이 되고요.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고관이 되고요.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요. 여기 모였던 이 400명이 세상을 바꿔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도망 그 굴에서 이거 도원결이가 되죠. 새로운 나라가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57장 때문에. 57장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50장이 대단한 거예요. 50장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50장에 다윗이요, 도와달라고 합니다. 50장에 다윗이요, 도와달라고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럼 그게 모든 걸 바꿉니다. 50장에 다윗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 대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어서 그런 상황에 경험하고도 나랑 새벽을 깨우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태도를 그렇게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1, 2, 3, 4, 5, 6, 7의 기도가 그 8장의 고백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그가 고백해 나가다가 8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절부터 6절이, 1절부터 7절이 그를 바꿔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1절부터 7절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다윗이 도와달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그 모든 걸 바꿨어요. 맨 처음에 어떻게 도와달라고 합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을 한번 흘러가는 걸 보시죠. 정직하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사자 떼에 둘러싸인 것 같고 내가 불 피우는 자에 둘러싸인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자 떼에 둘러싸였다는 게 뭐예요? 내가 사슴이죠. 내가 사슴인데 사자는 한꺼번에 사냥을 하잖아요. 앞을 봐도 암사자, 뒤로 봐도 암사자, 왼쪽 오른쪽에 암사자 네 마리가 나를 딱 둘른 거죠. 그럼 이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 죽는 거예요. 그렇죠? 굴에 있는 자기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을 갖고 둘러선 자들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건 화형을 의미해요. 불을 갖고 둘러선 자들은 나를 딱 가운데 묶어놨어요. 그 사람들이 삥 둘러있고 내 밑에 나무 쌓아놓고 불 딱 들고 있어요. 이게 불을 갖고 들어선 거예요. 다윗 지금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와달라고 했는데요. 다시 함께 도와달라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고백해요. 자기가 얼마나 암담한지 고백해요. 하나님 지금 내 처지가 어떻게 해요? 이 비유가 너무 맞잖아요. 여러분 암담하신 분들 계세요? 이 사람보다 암담해요? 이 사람보다 일장춘몽이에요? 담당하잖아요. 사울 그냥 나 그냥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냥. 난 지금 광야에 있어. 그래서 내 처지가 앞에 사자 만나서 뒤를 봤더니 뒤에도 사자가 있고 옆에 봤더니 옆에도 사자가 있고 이 옆에도 사자가 있어서 아예 뛰어볼 수도 없는 사슴의 처지라는 거예요. 내 처지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나를 묶어놓고 예, 청소 좀 그만하라고 했어요. 예, 청소 좀 그만하라고 했어요. 맨날가에 들었어요? 나 청소 좀 할게요. 목사님이 들었어요. 이상해서 청소하려면 누구한테 딱 해야 되는지 알아. 고마워, 청소해줘서. 고마워요, 진짜. 아유, 너무 힘들겠네, 진짜. 아, 얘가 여기서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이걸, 괜찮지? 이러면서.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 미안해. 청소해야 돼, 내일까지. 그 처지예요. 내가 딱 묶여있고, 상상해야 돼요. 제가 참 묶여있고 밑에 장작 쌓여있고 한 사람이 부슬부슬 내 꼴이 잊혀지라는 거야. 다윗이 그렇겠죠. 왜? 며칠 있다 잡히겠지. 어떻게 안 잡히니? 정직하게, 정직하게 자기가 얼마나 암담한지 고백해요. 이제 정말 암담한. 다윗이요, 아드랑굴에 딱 갇히자, 아드랑굴에 딱 들어와서 별 보면서 주님 광대하십니다. 전 새벽을 깨울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요, 우리랑 다른 사람이지요. 그건 다른 사람이야. 그건 신일류고. 우리랑 다른 사람. 다윗은요, 난 지금 화형당하는 것 같고요. 난 사자한테 포위한 사슴 같다고 얘기해요. 미쳐버리겠다. 뭘 해볼 수 있으면 해보다가 죽겠는데, 이거 해볼 수가 없다고 아예. 부를 때 제가 둘러섰고 해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정확하게 제가 얼마나 힘든지 고백해요. 여러분, 도움을 청할 때는요, 정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애둘러 얘기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허세 떨지 말고, 막연한 표현 쓰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힘들다고 힘들면 고백하셔야 돼요. 다시 이렇게 해요. 제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제가 가끔 하는 기도가, 자에게 그런 게 있잖아. 면목도 없을 때 내가 뭐 잘해보려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일이 기록이 된 것도 다 내 잘못이고, 그냥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 베드로의 기도예요. 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베드로가 걸어갈 때 한 기도죠. 자기가 잘못했어 왜 밑을 쳐다봐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알겠어요. 근데 내가 불쌍하잖아. 하나님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불쌍하잖아요. 한복이 나 안 불쌍해. 내가 불쌍한데 난 내가. 내가 뭐 잘못한 나 불쌍하잖아. 내가 좀 뭐 걘 애초에 잘못하고 싶었겠어. 지금 잘하고 싶은데. 뭐 참. 정직하게 얘기해요. 정직하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도와달라고 합니까? 특별하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주여 나를,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좋아요. 제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도와주시면 도와주세요. 이거 말고. 특별하게. 왜?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안 돼,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한절하게. 그냥 정말 주님께 도와주셔야 해결이 됩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그냥 도와주세요. 제가 그냥, 아, 그래,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지 뭐 했는데, 아, 그렇게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세 번째, 다윗이 어떻게 도와달라고 합니까? 내 영이 죽게 피하되 제 날개근을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근을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세 번째, 신뢰하며 하나님께 분명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야. 하면 날개근을 아래서 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해갈 수 있다는 걸 신뢰하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게 다윗을 바꿔요. 다윗이요, 완전히 실망한 상태로, 요즘 말로 완전히 멘탈이 털린 상태로, 내부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로, 그럴 때 있잖아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로 지금 굴 속에 들어왔어요. 그가 굴 속에서 무너져 내린 상태로 정직하게, 무너져 내린 상태로 간절하게, 무너진 상태로 신뢰하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해요. 시원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시원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럴 때 그가 무엇을 얻어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께서 날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날 도우시는 확신을 얻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날 도우시는데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내 역할을 똑바로 해야겠다는 결단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나와요? 내가 새벽 깨우겠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걸 확신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 해나가시는 것에 내가 할 걸 그럼 하겠다라는 얘기가 새벽을 깨우려다 해요. 기파하우스가 맞겠죠.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간절히 신뢰하며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드릴 것에 대한 응답 가운데, 소망 가운데 결단으로 나아갈 때 그의 인생에 진짜 반전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이 이 역사 속에 등장한 건 골리앗 사건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거룩한 분노 때문에. 그쵸? 신뢰로 말면, 하늘을 신뢰하고 싸우는 그 용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쵸? 근데 다윗이요. 왕으로 등장한 건요. 이것 때문이에요. 다윗이란 개인이 아니라, 전쟁 영웅 다윗이 아니라, 다윗 왕이 역사 속에 등장한 건요. 시편 57편이에요. 다윗 왕이 왜 될 수 있었는 줄 알아요? 왜 다윗은 그 왕이 될 수 있었는지 압니까? 지금도 왕이 고유 명사가 되어버리고 보통 명사가 되어버린 그 왕이 왜 다윗이 될 수 있었어요? 다윗은 도와달라고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다윗 인생을 관통하면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줄 알아요? 그럼 바뀌어요.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이걸 잘 못해요. 여러분도 배우셔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걸 배우십시오. 도와달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내가 간절히 신뢰하며 도와달라고 할 때 함께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꿔 가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도움이 있습니다. 적용을 좀 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그럼 뭘 도와달라고 해야 될까요? 뭘 도와달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어릴 때는요, 하나님께 내가 도와달라고 했던 건 어릴 때는 기회를 도와달라고, 기회만 도와달라는 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줄 아시죠? 기회만 도와달라는 게, 나는 정말 재능있고 탁월하고 유능한데, 기회가 없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기회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처음에 그랬어요. 좀 지나 보니까, 기회가 있어도 어느 정도는 상황이 맞아야 되나, 어느 정도는.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좀 환경을 주세요. 어느 정도는 환경을 좀 해줘야, 어떻게 내가 다 합니까?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환경을 좀 주세요. 시간 좀 더 지났어요. 아,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고. 내가 기회만 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역량이 부족해. 힘이 없어. 재능이 없어. 할 줄 못한 게 너무 많아. 아, 저런 게 많잖아. 하나님 저에게 좀 인사를 주세요. 저에게 좀 능력을 주세요. 그 다음 좀 지났더니 능력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치 못하더라고. 판단을 못해, 판단을 못해. 이게 판단력을 주세요. 판단력도 없으면 그럼 뭐 이렇게 하나님께 판단을 주세요. 그 사실은 좀 더 지나다. 진정성도 사라지더라고. 아, 내가 그나마 진정성 있으니까 주님께 내게 좋은 인도함을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상황을 주고 기회를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이랬던 건데, 처음에 나는 좋은 사람인데 기회가 온 줄 알고 그냥 난 좋은 사람인데 내가 성격만 안 난 줄 알고, 좋은 사람인데 내가 능력만 없는 줄 알고, 좋은 사람 내가 판단을 못 한 줄 알았어.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진정성을 줘요. 나 이제 진심이 없구나. 정말. 남은 거라구나. 내가 저런 사람이, 내가 싫어했던 사람이 안 되고 싶은데, 그거 하나 남은 것 같아. 내 안에 정말 조각 같은 진심이, 내가 싫어했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이제 흥미를 해보셔서. 그러시면 하나님 좀, 저희가 진작 적어 주세요. 진짜 순수하게 가세요. 순수하게 사람을 살아가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내 이적인 걸로 하는 게 아니야. 완전히 숨쉬겠다. 전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모든 것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라는 거죠. 모든 것.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러지 마시고. 마음이 좀 바뀌는 것 같으세요?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진심을 지켜달라고. 진심을 지켜주세요. 판단이 잘 안 되세요? 내가 판단, 그러지 마시고 그냥 도와달라고. 내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데. 능력이 안 되시면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안 되시면 상황을 구하세요. 기회 받으시면 기회를 구하시고. 여러분들 내면에서, 여러분들 관계에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구하세요. 제가 어느 날 보면, 이게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보면, 예전엔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보면 훨씬 더 한심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왜요? 여러분 내 인생에 기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때 사람이 정신건강에 되게 좋거든. 내 인생에 기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정신건강이 굉장히 좋아요. 본인의 프라이드와 뭐 삶을 보는 관점과 자신감과 뭐 만족도 다 니들 문제고 난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자기 합리화 뭐 이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낮아요. 정말 그 시절에 내가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었으면 나는 진짜 0점일까지 갈 수 있었을지 몰라. 왜 다 제대로 문제고 나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옛날에 내가 좀 더 긍정적으로 옛날에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요즘 생각하면 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좀 느낄 때가 있어. 근데 내가 전부 다 내가 느껴지기엔 더 안 좋아진 거지만 실제는 더 좋아진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보는 건 뭐냐면 옛날부터 제가 도와달라고 잘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진심이 흔들리면 옛날에 막 처음에 부정해서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진정성이 있어 아니면 너무 직면하면 자아가 난 이런 한심한 사람 목회를 그만둬야 돼 오늘 날 내가 앞에서 대기할 때 제가 진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목양자리를 떠나겠습니다 막 나 혼자 상상해도 너무 슬퍼 막 옛날에 그랬다면 진정성이 많이 사라지네.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내가 또 꼬치꼬리했네. 내가 또 이상한 판단을 했네. 죄송하다고 하고 물어봐야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겠다. 내가 능력이 없네. 힘을 달라고 해야겠다. 내가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좀 더 도와달라고 하는 건 좀 더 잘할 것 같아. 내가 어떤 의미에선 더 나은 사람이 된다? 믿음이 좀 생겼나? 아 근데 정신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자존감도 되게 떨어지고 안 좋아. 옛날에 신났는데도 맨 그때 여러분 도와달라는 방법 배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혼자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가장 안쪽에 진심부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바깥쪽에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일 안쪽부터. 형, 제가 예전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순전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좀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좌우를 분별치 못합니다. 주님을 도와주세요. 능력이 없습니다. 환경이 안 됩니다. 기회가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늘의 여러분들을 때에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 도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예수보다 아니 예수 다음으로 사람 중에, 예수님 사람, 좀 사람 아닙니까? 성경 중에 예수님 빼고 가장 위대한 인물로 다윗을 뽑습니다. 이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다루어내고 있는 분량을 보거나 성경에서 구조적으로 차지하는 위치를 보거나 그가 시대적으로 갖고 있었던 가치를 볼 때 성경에서 예수님 빼고 가장 중요한 인물로 뽑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장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장점. 그는 살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간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정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에도 그렇게까지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1편부터 150편까지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도와달라고 합니다. 주일마다 시편설도 해가지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좀 다른 거, 이런 강조점, 저런 강조점 설교하지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도와달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밤에 이것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이 사라지니까 내 힘을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그래요. 내가 뭘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저도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인 줄 알아요? 내가 하니까 되니까 하는 줄 알고 되는 줄 알고 왜 불꽃이? 아, 자고 있어요? 그래요. 난 또 기도하라고 한 적이 다 맨날 좋아하고 있어요. 깜짝이야. 왜 제가 결정할지 내가 결정할지. 정말 도움 필요한 시기는 언제냐, 언제냐면 여러분들 주변 사람 보세요. 주변 사람 정직하게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도움 필요한 시기는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남 도움 받아도 고쳐야 될 때인데 왜?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어때서? 하고 계속 할 때예요, 사실. 그때가 그 친구한테 정말 도움 필요할 때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사라진다고 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난 이렇게 돼요 라고 하지 마시고 원래 인생은 그렇게 주체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움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 도움 없이 사라지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신나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한 가지 더 여러분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꼭 도와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밤에 조금 하나님 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 붙잡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조금씩 하나님 도움 받아가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살 수 있던 때가 하나님 도움 받아가면서 살아야 그래도 내 진심 지키고 그래도 이상한 생각 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사람도 못하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 부탁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신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찬양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다시 대화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련원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를 1년간 아예 멈추셨던 분이 기도를 이제껏 잘 해보지 않으셨던 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서 불도 꺼보고 어색하니까 음악도 틀어보고 해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여러분 기도하기 어색하셨던 분 기도해보신 적 없으신 분 기도 오랫동안 멈추셨던 분 지금 저번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들이 단지 기도가 좀 되는데 내가 뭔가 허공에 내리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얘기한 것 같아. 그것만 느끼고 가셔도요. 여러분 허전한 신앙적으로 중요한 한 계단 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이 끄소서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이 끄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나의 마음 만져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막연한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고 그냥 내가 종교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요즘 하나님과 대화해보지 않고 그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과 얘기해보는 신앙 되게 해달라는 마음 가지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